오늘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분석하거나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하나의 그냥 예로 사용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이 다가오면서 오늘날이나 16세기의 종교개혁에 관한 적절한 토픽과 말씀을 찾기 위해 저의 마음은 분주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생각할 때 16세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영적 전쟁의 외침인 다섯 가지 솔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섯 솔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직 성경이라 함은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믿음이라 함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오직 은혜라 함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로 오직 예수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님, 구주, 구세주 그리고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다섯째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 함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다섯 가지 중요한 모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16세기경 유럽에 있는 주된 논쟁들에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기독교를 믿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교회론이라 불리는 교회 교리는 그 당시 거론되었던 논쟁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질문들이 논쟁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마이클 리브스와 팀 체스터가 쓴 왜 종교개혁이 중요할까? 라는 책을 읽는 동안 설교 토픽을 정함에 더 많은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섬길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실상 너무 많아서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어떤 이들은 항상 이 교회에 저 교회를 옮겨 다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떤 사역도 헌신하지 않은 채 늘 방문객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은 사실 새롭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520년 6월 15일 마틴 루터는 교황의 칙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교황의 칙서라는 뜻의 페이퍼 불은 영어의 의미로 황소라는 뜻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선물 포장된 암소와 같은 동물이나 소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불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불라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바로 밀봉하다라는 뜻입니다. 교황의 칙서는 바로 로마 교황청의 공식 선언문인 교황청의 인장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황의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었죠.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대리자 혹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부르는 사람의 법령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황의 칙서는 교회의 권위로 내려지거나 아니면 로마 카톨릭의 관점에 따라 그리스도 자신의 권위로 보내진 것이 되겠지요. 루터가 받은 교황의 칙서에는 그를 파문시키겠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를 내쫓겠다는 위협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서의 내용은 루터의 저서에서 인용된 41개의 문장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루터가 가지고 있는 견해와 주장을 60일 안에 철회하라고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교회 역사가 증거하는 바에 따르면 루터가 그 책서를 공개적으로 불태웠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들게 된 생각은 아마도 그게 그리 대단한 일인가? 그래서 어떻다는 건가? 만약 교황이 오늘 나에게 루터에게 대하듯 똑같은 일을 했다면 나도 역시 루터와 같이 반응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실 것입니다. 그 칙령에서 밝힌 대로 그의 파문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1952년 1월 3일 루터는 공식적으로 더 이상 교회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또 한번 그게 무슨 큰 대수인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대에는 각기 다른 신학적 관점을 대표하는 많은 교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교회를 떠난 후에도 쉽게 다른 교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여러분 중 만약 홉처치를 내가 섬길 교회로 정하지 않으셨다면 이곳에 정착을 못하시고 아마도 많은 다른 교회들 중 어느 곳을 가야 하나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16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를 옮겨 다니지 못했습니다. 다른 교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죠. 만약 그 당시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혼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동방정교회는 1054년 로마교회로부터 분열되어 나온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와 슬라브 국가들의 경계를 넘어선 먼 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루터는 자기가 살던 지역 가까운 곳에서 이러한 정교회조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로마 천주교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신학적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부딪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서유럽의 교회들은 교황이 대표하는 로마의 제도적 교회였습니다. 파문당함으로써 루터는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설상가상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면 구원은 없다 라고 교회는 늘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루터는 이제 구원이 없는 곳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회 밖에 머문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루터는 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떠났을까요? 왜 우리는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것일까요?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많은 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섬기는 것일까요? 첫 번째 본문은 모든 교회가 다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루터는 담대히 로마 카톨릭 교회는 더 이상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선언은 잘못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잘못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네, 교회가 어떠한 개혁들을 실행하거나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것을 토대로 이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에게까지 이르게 된다. 그들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교회는 바로 사도 베드로가 직접 세운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이 교회는 세상 도처인 그 교구들을 가지고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교회가 아니라면 어떤 곳이 교회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교회는 올바르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루터는 교회는 제도적 구조나 역사적으로 연결된 것만으로는 정의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뜻하는 독일어 단어인 캐쉐의 사용을 싫어하였습니다. 쉬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단어가 한 건물 또는 한 기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공동체나 모임의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한 번은 교회의 정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는 7살 된 어린아이조차도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알고 있는 대로 목자의 목소리를 듣는 그의 양들과 거룩한 신자들이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정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루터는 기독교 교구, 공동체를 인식할 수 있는 확실한 표식은 그곳에 순수 복음이 가르쳐지고 있느냐이다. 군대의 깃발이 그 전장에 있는 군대 군주의 신분과 신원, 그리고 그 군대의 특성을 알 수 있는 확실한 표시인 것처럼 복음 역시 구주와 그 군대가 어디에 주둔했는지를 알려주는 확실한 표시이다. 이처럼 복음은 사라져버린 채 인간적 가르침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간에 또 얼마나 거룩하고 똑바로 살았던지 간에 상관없이 그곳엔 기독교인의 삶이 아닌 오직 이방인의 삶만이 존재할 뿐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경건과 도덕적 삶, 그리고 대형교회와 성도수만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복음에 전파되어지고 있느냐가 참된 교회의 확실한 표식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 개혁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개혁자들은 단순히 교회 개혁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교회를 세울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 그들 자신이 일시적으로 교회와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교회 안에서의 개혁이나 교회와 그들 사이의 화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1541년 로젠부르크 회담에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타협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도가 좌절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역사상으로 이 지상의 교회는 항상 부패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신학적인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를 교회에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라고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는 그것이 믿음에 의한 칭의를 토대로 한 가르침이나 활동을 부정했을 때부터 무너져 왔습니다. 카톨릭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 외에 종교개혁가들을 위한 또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릇된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혁가들이 마치 분열주의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였지만 그들 자신들도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끔찍한 죄라는 것을 어거스틴으로부터 배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거스틴의 은혜의 교리를 따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관한 교리를 부정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란 오직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루터로 하여금 오히려 전혀 반대가 되는 쪽에 진리를 찾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이 참된 진리의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참된 복음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존 칼빈이 이러한 생각들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히 전파되어지며 들려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성례들이 집회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게 된다. 만약 그것이 말씀의 사역을 하고 또 그 일을 존중한다면 만약 그 안에서 성례들이 행하여진다면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교회로 간주되어져야 한다. 칼빈의 인스티튜트에서 발췌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종교개혁자들이 분별할 수 있는 참된 교회들의 표시들이 있었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복음과 성례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참된 교회란 성경 말씀에 근거한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며 또 복음의 성례의 직인 성찬과 성례를 신실하게 집행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참된 교회란 성경 말씀에 근거한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며 또 복음의 성례의 의식인 성찬과 세례를 신실하게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 말을 적용한다면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은혜의 순수 복음을 더 이상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어거스틴의 화합에 대한 우려에 동의하면서도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칼빈의 인스티튜트에서 발췌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의 화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어 말씀과 성례의 참된 사역을 소중히 여기는 기독교 공동체를 오만하게도 떠나버린 자들을 배반자나 배도자로 여기셨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교회가 종교개혁가들을 향해 오만하게 교회를 버린 변절자들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말하기를 오직 당신이 말씀과 성례의 참된 사역을 소중히 여기는 한 교회를 떠났다고 하면 당신은 배도자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공개적으로 이신칭의의 복음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참된 교회 중 하나로 여겨질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교회 종파 분열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종교개혁가들의 교회 종파 분열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참된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참된 교회를 지속하기 위하여 로마 교회와 결별해야만 했습니다. 참된 교회는 복음의 전파로만 형성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황의 권위가 지배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참된 교회가 존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복음의 권위가 지배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참된 교회가 존재한다고 말하였죠. 천주교는 교황이 있는 곳에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이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성경을 대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이들은 성경을 제외한 많은 다른 지식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자신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이 되겠지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지금은 성경 말씀보다는 음악이나 어떤 예배 방식이나 그런 것에 많이 치중을 하죠. 요즘 사람들은. 교회 교리를 배우는 것이나 말씀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멀리하시고 그런 것들에만 치중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브랜드의 종교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크리스천이지가 아니죠. 가톨릭 교회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주장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래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로마에 기반을 둔 그 기관과 동일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온 지상과 천국 안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므로 그 교회의 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칼빈은 1541년 제네바 스위스로 돌아가기 전에 마틴 부처가 종교개혁을 이끌고 있었던 스트라스부르그 프랑스에서 3년을 머물었습니다. 부처로부터 칼빈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모든 참된 신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교회란 지상 있는 단체, 그리고 그 단체의 회중들, 즉 지역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교회 안에는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 양쪽 모두 섞여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오직 하나만 존재합니다. 설령 그것이 다른 회중들 안에서나 심지어 다른 종파 안에서 일지라도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비록 보이는 지역교회는 하나가 아닌 여럿으로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러한 것에 상관없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역사상 교회는 분열되어진 듯 보입니다. 그것은 죄와 부패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정점에서 교회의 하나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대대로 하나였음을 명백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동안 믿는 자들은 전 우주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를 위하여 연약함들이 보이는 보이는 지역교회 안에서 조차도 전신으로 헌신하여야 합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사이의 이러한 구별은 칼빈으로 하여금 그로 진정한 신자가 아닌 모호한 사람들과도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칼빈은 사도 바울이 서술한 회중의 예시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문제들고 스캔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가리켜 교회지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단지 교회가 죄로 오염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이 동시에 재세례파들에 대하여 최소한 부분적이라도 염두에 두고 있었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본문, 교회의 개념들의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많은 단체들 중 종교개혁 시기에 재세례파는 많은 부분에서 상당히 독특했습니다. 재세례파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의원의 아들이었던 콘라드 그라벨은 취리히의 주요 개혁자였던 츠윙글리의 문화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글리는 급진주의자였습니다. 그레벨은 원래 헬라어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레벨의 급진주의는 곧 츠윙글리의 그것을 넘어섰고 그들 사이는 분쟁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 분쟁은 시의회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시의회는 츠윙글리를 지지하고 있었죠. 그레벨에게는 세 가지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치윙글리 생각에 승복한 것, 아니면 도시를 떠나는 것, 아니면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죠. 그는 감옥에 갇히는 걸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의 집행은 미루어졌고 이것은 어떤 중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1525년 1월 21일 12명의 남성들이 펠릭스 맨즈라는 한 남성의 집에 모였습니다. 전직 신부였던 조지 블라우록은 그레벨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라우록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운동이 탄생하였습니다. 멜키오르 호프만은 제세레파 교회를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전파한 자로서 그는 그의 믿음을 위하여 감옥에 수감되었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1530년 그는 하나님의 법령이라는 제목의 세례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호프만은 그의 논문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던 예수님의 명령과 The Great Mission이라는 가장 큰 명령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호프만의 논문 전체에서 세례는 결혼식에 그리고 성찬식은 결혼식 향연에 비유되었습니다. 개종자들은 세례의 언약을 통해 그들 자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혼례하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구주를 위해 드림으로 언제나 열렬히 주님의 뜻과 기쁨에 따르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세례가 이러한 혼례와 같은 헌신을 나타내기에 이것은 오직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자들에게만 허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화 세례를 부정하였습니다. 침례교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침례교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인식 속에 숨겨진 진짜 문제는 사실 교회에 관한 교리적 문제였습니다. 제세례파 교도들의 교회에 대한 이해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는 바를 믿게 하였습니다. 제세례파 교도들 중에는 더러 광적인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의지하지 않은 채 성령의 음성 듣기를 강조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카리스마틱 철치에서도 이런 성령 음성 듣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했던 단체로 존 반 레이든이 이끈 모임이 있는데요. 그들은 종말론적 위기론에 사로잡혀 독일의 민스터시를 폭력적으로 점거하고 세례 예루살렘이라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세례받는 것을 거부한 자들을 무신론자로 취급하고 모두 죽였습니다. 그 뒤 자는 자신 스스로를 새로운 자유당으로 칭하고 일부 다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씩 그는 시장 광장의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복종의 표현을 받았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이 도시가 개신교와 카톨릭이 연합된 연합군에 의해 포위되었을 때 대학살을 맞이하며 끝이 나게 됩니다. 자는 고문 속에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의 사체는 대로 위에 내던져졌습니다. 자네 것과 같은 극단주의는 제세례파를 반대하는 선전과 활동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광신주의는 보편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죠. 많은 이들은 평화주의자들이었고 그들의 사상과 유산은 지금도 메노나이트 교회의 전통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소유물을 공유했습니다. 복음주의적 제세례파들이라고 알려진 이들은 여러 종교개혁가들처럼 성경의 권위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교회의 본질을 재검토하기 위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그들 자신들이 더 성경에 헌신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주요 인물은 네덜란드에서 전직 카톨릭 신부였던 메노 사이먼스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실로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회중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회중이란 참으로 회신되었으며 위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고 또 신령한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 거듭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거룩한 주님의 계명 안에서 흠없이 살고 주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온 날들을 또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이끌었던 종교개혁, 즉 나중에 루터교, 개신교 그리고 성공회 등으로 나타난 종교개혁은 종종 관료현적 종교개혁이라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관료들, 즉 세속적 권위들로 개혁신앙을 지지하고 보호하도록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종 왕자들이나 귀족들에게 연설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을 설득하여 개신교 국가나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국교의 모델을 가동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국가와 교회는 여전히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묶여있습니다. 슈잉글리를 예로 들면 그는 그가 개신교 군대를 이끌고 카톨릭 군대와 맞선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교회 모델 안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장소로 인해 보이는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관료 후원적 개혁주의자들은 모든 제세례파들을 일괄적으로 묶어 제세례파의 주장을 광신적으로 가는 어두운 암시들로 여기며 거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루터는 그들을 옹상가 또는 열성적인 자들이라고 불렀는데요. 거기에는 같은 방향으로 떼지어 이동하는 벌들과 같은 모임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칼빈은 그들을 아주 다양하게 불렀습니다. 광신자, 속임을 당한 자, 산만한 자들, 당나귀들, 악당들, 그리고 미친 개들 등이었죠. 오늘날까지도 제세례파는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적 제세례파들과 개혁가들 사이의 이러한 모든 혼란의 핵심은 교회에 대한 그들의 인식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세례파는 교회에 대하여 가장 순수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은 나면서부터가 아닌 거듭남을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가 되었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었건 간에 모든 교회의 일원은 모두 믿음을 통해서 그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 말은 교회란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자들의 형제로 뭉쳐진 결합체입니다. 교회는 지상 위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는 보이는 교회와 지역교회와 보이지 않는 전우주적 교회의 구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제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급진적인 의지를 나타냅니다. 교회란 복음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진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가 아님이 밝혀진 사람들은 교회에서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제세례 교도들은 때때로 순수한 자를 뜻하는 순결파 신자라고도 불렸습니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죠. 당시의 순수주의자를 현대의 것으로 표현하려면 아마 비현실적, 강박증적, 이상주의자들의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최대한 거룩해지고자 했던 열망은 칭찬할 만하지만 그들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종종 심각한 율법주의자와 냉혹한 심판적인 사람들이 되곤 합니다. 순수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누가, 어떤 이가 순수하고 완벽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순수한 관점은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고 관료 후원적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교회, 즉 그들이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전우주적 교회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지상 위에 또 인류 역사상 존재해온 교회는 항상 죄로 인해 손상되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개혁교회가 완전할 수 없다라는 죄송합니다. 지역교회가 완전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들은 제세례파들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사이의 차이를 보지 않고 교회에 대한 너무나도 순수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세례파의 교회에 대한 견해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지상왕국 안에서 자랍니다. 특히 교회가 국교회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 심지어 더 많습니다. 넷째로 종교개혁가들이 지금 오늘날의 교회를 본다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그들은 아마도 우리의 변덕스러운 모습과 또 얼마나 빨리 교회가 바뀌는지에 대해 놀랄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카톨릭 교회를 자유로 또는 서둘러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나야만 했었고 그것은 우리도 때로는 그러한 예를 따라야만 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복음의 진리 자체가 위태로워졌을 때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마지못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칼빈은 교회로부터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신성 모독적인 불성실로 우리로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으려 하신 홀례의 계약을 위반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범죄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주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인 교회는 복음의 선포와 성례의 집행을 통해 우리를 낳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독교인들이 거듭나고 자라서 성숙함에 이르도록 하는 곳입니다.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교회를 적극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뒤에서 지켜보는 관망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교회 바울의 서신에서 발견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적 논리가 뒷받침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복음의 말씀 그 이상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성례의 식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성찬식은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룸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특정한 지역들에 특정한 사람들을 두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부터 결점을 발견하고 그 지역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루터는 기독교인들에 대해 그들은 항상 의롭기도 하고 항상 죄성이 가득하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의롭다함을 당연시하게 생각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완전한 사람들로 구성된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저 사람 때문에 혹은 이 사람 때문에 난 이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겠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제대로 된 이유가 아닙니다. 교인들도 역시 완벽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은 일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하셔야 합니다. 칼빈은 아마도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와 같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원할 것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홉철치의 상태는 아마 고린도 교회의 상태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상한 교리들을 가지고 또 사도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역사 속의 교회들이 천상의 영광의 교회와 연계되어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결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성도들이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와 관용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어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교회를 선택함에 참된 교회의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참된 모습은 바로 진정한 복음을 전파하고 바르게 지내는 성례들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들을 배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포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참된 모습의 교회는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말씀과 교리는 이미 제한된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그것을 넘어서거나 또 자유롭게 그것을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말씀 가운데 예수님만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들을 배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포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칼빈은 복음주의 원칙은 아무리 교회들이 많은 결점을 지니고 있더라도 이 원칙을 가지고 있는 한 그 교회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칼빈은 특별히 사소한 문제들로 교회가 분리되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필요 없는 사소한 문제로 싸우고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시 말해 칼빈은 특별히 사소한 문제들도 교회가 분리되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가르치고 선포하는지를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복음 전파라면 하나님의 모든 권고에 대한 전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적어도 목자를 위해 기도함을 깨닫으셨길 바랍니다. 세례식과 성찬식 이 두 가지 교회의 의식이 제대로 관리되는지를 잘 관찰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완전한 사람들과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가장 순수하고 이상주의적인 시각과 관점은 보이는 교회를 끊임없이 나누고 갈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 이상주의적 시각으로 완전함을 추구해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추구한다면 어떤 것이 저에게는 완전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완전할 수 없듯이 이것은 계속해서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의 결점과 불완전함까지도 우리를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그를 닮아가게 만들어주고 또 세워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교회가 교회의 징계, 치리를 잘 실천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 번째로는 교회가 교회의 징계, 치유를 잘 실천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포인트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만약 복음이 교회의 영혼이라고 한다면 치리하는 일은 교회의 힘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개적으로 전파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개적으로 전파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교회는 또한 개인적인 권고와 규정 그리고 교리를 유지하고 휴면 상태로 두지 않는 다른 보조장치가 필요합니다. 칼빈은 왜 교회 치리가 중요한가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은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더럽고 부패한 사람들에 의해 교회가 망가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크리스천들이 부패됨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쁜 예들에 쉽게 이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고린도전서 5장 5절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 나와 있듯이 염려가 되는 성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교회와 교회에서의 치리에 관한 이 견해는 오늘날 개개인의 만연한 잘못된 믿음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가치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개개인이 진리를 결정하는데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너무 중요하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교회에서 누군가를 치리하는 일은 마치 권위주의적인 일인 것처럼 보이고 거슬리고 오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을 향한 범죄로도 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마치 전지하고 전능하다고 간주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살아가는 문화적 환경에서는 사람들은 종종 그 어떤 도전적인 힘든 일들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지금 현대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신념인 개인적인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폭력으로까지 간주합니다. 또는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자로까지 묘사하기도 합니다. 치리가 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를 선택함에 배우고 봉사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하셔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영적 성숙도나 교리 강조의 정도, 친근함, 심지어 예배 스타일까지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섬길 교회를 선택했다면 그 교회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하고 자발적으로 봉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는 바의 차이로 인해 교회를 가르거나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차이점을 용납할 수 없다면 더 자신의 신앙이 맞는 다른 교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를 옮기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더 맞는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더 나은 길이겠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본인의 어떤 다른 차이점을 인정하지 못하여서 다른 교회를 선택하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을 오히려 더 축복하고 다른 교회에서 더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난다면 당연히 슬프겠죠. 그러나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축복해 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어떤 젊은 청년이 교회를 떠났을 때 목사님이 엄청 속상해하시고 슬퍼하셨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다른 교회를 섬기든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가운데 덕을 세우고 성장한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시라고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에게 그런 자유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굉장히 똑똑하고 또 지식이 있음에도 그것이 교회를 위해 사용될 수 없다면 그것은 교회를 어게인스트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만약 제가 좋은 교회를 찾았다면 저는 그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갈 것입니다. 만약 장래에 여러분이 이사를 하게 된다면 교회에서 멀어져 가는 것 대신에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십시오. 우리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 좋은 스쿨존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양질의 영적 교육을 위해 똑같은 바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으십시오.